오늘은 봉독했던 말씀으로 가롯 유다가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의 9일 또는 10일 정도의 추석 황금 연휴가 이어집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아주 독특한 추석 선물이 등장해가지고 불티나게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생존 배낭, 서바이벌 키트입니다. 이 생존 배낭의 유래는 세계 최강의 군대 미 해병에서 병사들이 극한의 상황에서 며칠 동안이라도 살아남기 위한 필수품들을 전문가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집어넣어 놓은 배낭입니다. 우리 국민 그 가운데서도 잠을 자고 이렇게 예배를 나올 수 있다, 정상적인 생활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에서 제일 배짱 좋은 민족입니다. 이 배짱 좋은 우리 국민들이 이 한가위 명절 중에 명절인 추석에 서로에게 생존 배낭을 추석 선물을 한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체감 위험이 얼마나 증대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노아 시대에 물로서 죄가 가득했던 온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하나님 말씀대로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생존 배낭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살고 못 들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점점 더 많은 불이 쌓여져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핵미사일 전 세계에 대략 17,000개 이상이 존재합니다. 러시아 8,000개, 미국 7,000개, 그리고 나머지 몇 나라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몇십 번은 부셨다 깨뜨렸다 불바다를 만들 수 있는 화력입니다. 옛날의 전쟁은 거의 소꿉장난입니다. 점점 더 많은 불이 예비되어져 가고 있고 점점 더 위험해져 가는 이 시대에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존 배낭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다른 책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생존 배낭, 완전한 생존 배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하고 가롯 유다가 갈등하고 배반이 일어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모습입니다. 실제로 더 깊은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과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위한 그 장면을 설명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롯 유다가 팔지만 그 아이디어, 그 생각은 다른 존재가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즐겨 쓰는 영적인 공격의 수법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틈, 취약지구, 상처, 허점, 그걸 다 묶어서 틈입니다. 틈. 틈을 노리고 마귀가 자신의 생각을 집어 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떡조각을 받자마자 사탄이 가롯 유다 안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나쁜 생각에 영향을 받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아예 사탄이 유다에게 직접 들어가가지고 그의 영혼육 전인격을 지배해버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가롯 유다의 경우는 처음부터 제대로 믿지 않았고 엉터리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믿고 열심히 내는 제자들조차도 사탄 마귀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고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사탄과는 상관없어, 악한 영 귀신의 세력과는 나는 상관없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하여 열심히 내면 낼수록 사탄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들은 오히려 더 힘을 다하여 공격하고 방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 그만큼 사탄의 세력에게, 사탄의 나라에 치명타를 가하기 때문에 초전박살, 아니면 적어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아프게 만들든지, 싸우게 만들든지, 죄를 짓게 만들든지, 침체되게 만들든지.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우리보다 백만 배 더 머리가 좋습니다. 역사 이래로, 인간의 타락 이래로 이것만 연구해온 친구들입니다. 이런 쪽에 박사학위가 100개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전혀 그런 영적인 공격과 방해를 받지 않는데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다. 죄송하지만 마귀가 아예 상대할 가치조차 없어가지고 아예 상종을 하지 않고 제껴놓은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절대 아닙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충동이 일어나서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왜 하필 그때 목욕하고, 왜 하필 그때 그것을 보고, 이 모든 배후에, 이 모든 충동의 배후에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또 역대상 21장 1절에는 막강한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통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탄이 노골적으로 다윗을 충동질하여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하게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번엔 아예 밝혀놓고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베드로가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이라고 하니까 베드로 의리상으로도 스승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 베드로 보고 뭐랍니까? 베드로 배후의 역사는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도 다윗이나 베드로는 마귀에게 틈을 보이고 죄를 짓고 실수를 범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다윗도 수제자 베드로도 방심하고 틈을 내어주니까 바로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제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또 넘어질 걸 알기 때문에. 참 지혜로워요, 그분은. 여러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깨어서 주님이 말씀한 대로 마음을 다해 생명을, 이게 제1의 계명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키면 항상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버려놓고 그 다음에 이 충만을 빼앗겨버리고 이 마음을 빼앗겨버리니까 당장에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큰 일을 버렸습니까? 그러면은 언제나 깨어서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충만, 사랑의 충만, 지혜의 충만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어렵지 않아요. 좀 큰 소리로 억양을 잘 따라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았어요. 예수님의 승리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건 믿음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하필 가롯 유다가 27절에 나타나듯이 자기 마음의 대문을 활짝 열고 사탄을 열렬히 환영하며 받아들임으로 비참한 멸망길로 나아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적이고도 고전적인 해석은 가롯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 집착이 너무 강해서 은 30세겔을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겼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은 30세겔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노예들, 괜찮은 노예 몸값입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돈이 유다의 1차적인 목적이었다 그러면 은 30세겔만 받아가 되겠습니까? 가롯 유다가 머리가 비상한데 돈을 다루는 사람인데 최소한 은 3,000세겔 아니 3만 세겔 아니 30만 세겔을 불러도 제사장들이 지금 돈을 낼 판이고 거래가 성사될 판인데 이것은 여러분 자기 스승에 대한 일종의 경멸, 실망, 분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백성들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할 때 가롯 유다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그렇지. 이렇든 저렇든 예수 따라가면 내가 뭔가 되겠구나. 계산이 다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다닌 지 3년이 다 되어 갔는데 이제는 기적도 행하지 않으셔요. 자신이 곧 죽을 것이고 너희들 곁을 떠나갈 것이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뭐 알쏭달쏭한 이야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인기도 예전만 못하고 특별히 당시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희 스승 저자가 죽어야만 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로마에게도 찍히지 않는다. 점점 가롯 유다의 마음은 갈등하기 시작하고 스승 예수에 대한 처음의 존경과 기대와 사랑에서 점점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실망, 좌절, 그리고 나중에는 분노가 치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 30의 헐값에 아예 모욕을 하듯이 싸구려로 노예값으로 팔아치워버린 것입니다.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세계적인 영성신학자는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그의 유명한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가롯 유다처럼 마음속에 예수를 버리게 되는 돈길은 돈으로부터,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탐욕으로부터 시작한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이라고 합니다. 절제하라가 아니라 완전히 죽여서 끝장을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뿌리가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구약시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전과 풍요를 취했을 때에 점점 실패하고 결국에는 패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경고하셨던 바알 숭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바알 숭배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풍요와 번성, 성적인 만족과 즐거움, 권력의 안정, 뭐 그런 것을 추구하는 신입니다. 리차드 포스터식으로 말한다면 돈, 섹스, 권력이 바알 신앙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구미에 딱 맞는 거짓 신앙의 행태인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세계적인 큰 인물이 91세의 나이로 죽었다고 전 세계의 언론들이 앞다투어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는 살아생전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새겨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성에 대한 우리의 유해하고 위선적인 생각을 바꾸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고, 또 그렇게 하는 동안에 많은 재미를 본 인물로 기억하기 바란다. 살아생전에 이렇게 묘비명을 만들어달라고. 그는 보수적인 감리교도 집안의 장남으로 IQ 152에 모든 성도들의 교회의 기대를 받았던, 촉망받던 젊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듯이 대략 1,000명 이상의 미녀들과 잠자리를 하고 한 생애 동안 많은 재미를 보았다고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성 여러분, 돈과 성과 권력, 세상 사람들이 다 환장하는 이것을 다 누려보았던, 그리고 장수까지 했어요. 91세까지 다 누려보았던 이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속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이렇게 구차하고 힘들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저런 재미와 풍요를 만끽할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내 신앙이라도 팔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없겠지요.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이 현대판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버린, 자신의 신앙과 영혼을 송두리째 팔아버린 가장 불쌍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돈, 성, 권력, 사회적 번영과 안정과 풍요와 즐거움이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가르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현대판 바알 신앙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독신으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낮고 비천한데 청빈의 방식으로 수도사설처럼 일생을 살아가야 된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대적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영역,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 권세, 풍요, 즐거움, 이런 영역들에 큰 지각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각변동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이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부귀영화, 권세들, 존귀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그런 모든 것들을 맡기더라도 그 전부 배설물로서 떡 주무르듯이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소유들을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준비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을 준비시키십시오. 어떤 것들을 맡겨도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야, 이거 좀 맡아주라, 이거 좀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바빠요, 나는 하나님만 좋아요, 싫어요 네가 좀 맡아줘야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갑과 을이 바뀌지 않을까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성경을 보시면 다양한 종류의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종류의 영적 전쟁이 나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사탄이 가롯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예수님 고통당한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잘못 본 겁니다. 지금 사탄이 가롯 유다를 가지고 놀고 있고 예수님도 그 페이스에 놀아나고 있는 것 같지만 잘 살펴보세요. 누가 지금 사탄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사탄을 떡주무르도 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전략대로 예수님이 한상에서 떡을 먹는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은 제자에게 배반당해서 은삼십에 노예처럼 팔려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임당합니다. 예수님이 당한 것입니까? 시편 41편 9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한상에서 떡을 먹던 신뢰하던 친구가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 13절에는 메시아가 은삼십에 팔려 넘어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마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 예견하시고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시고 언제 어떻게 얼마에 팔릴 것인가를 환하게 내다보시고 다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이 저지르는 것 같고 사탄이 이기는 것 같고 사탄이 갖고 노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주님이 일부러 사탄의 의도대로 죽임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가 주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떠났을 때 31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드디어 영광을 거둘 때가 왔도다.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작전이 먹혔다. 이제 드디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원한 승리가 시작되었다. 주님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성삼위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할 것입니다. 왜요? 사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 전쟁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고 어떻게 승리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다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이건 극비사항인데 다 공개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 공개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떡 주무르듯하게 하시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 하나님 손안에 완전하게 장악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마귀의 세력들이 날뛰고 발악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눈도 깜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소 지으면서 콧방귀를 끼면서 활하게 다 꿰뚫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 길이 있고 완전하고도 영원한 승리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시대에 완전한 하나님의 생존 배낭이 예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온 집안과 가족들이 다 모이겠지요. 좋은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실상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효도를 다하면 하나님 가문의 그 영원한 영광을 너희 가문에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실상은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약속합니다. 이 땅의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면 적어도 당대에는 잘 된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적어도 부모에게 잘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당대에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부모, 죽은 조상님들 잘 모시면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과연 이것이 누구의 아이디어일까? 그렇게 해서 그 결과 그토록 원하던 가문의 영원한 영광, 영원한 평화와 은혜와 축복이 임하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는 본질적으로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집안 어른들, 그리고 교회 어른들에게 잘 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효도하시고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잘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니 영원한 효도의 대상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효도를 다하는 그런 가문으로 세워지게 될 때, 그 가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저 당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대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가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시대의 생존 배낭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가문이 영원한 영광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붙들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